함께 보실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9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곳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 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이 신명기는 이제 상당 부분이 이제 그 법적인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처음 대학 들어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벌써 저도 약간 라떼를 시전하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이제 이 전공 과목에 상관없이 이 법학개론이라는 걸 꼭 들었었어야 됐어요. 그래서 뭐 공학을 전공하든 다른 어떤 걸 전공하든. 근데 처음에 참 지루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저 법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운전을 이렇게 하시다가 혹은 뭐 교통사고라도 이렇게 나게 되면 법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걸 아마 이제 깨달으시게 될 겁니다. 뭐 굳이 이렇게 법을 전공하시는 분이시거나 이 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더라도 왜냐하면 어떤 한 사회를 지탱하고 어떤 한 사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그 사회가 얼마나 고급한 법적인 체계를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 구성원들의 어떤 삶의 질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법에는 이 금지 사항이 주로 있다고 이제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법에는 이 법이 적용되는 공동체 일원들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게 전제되고 자, 우리 뭐 대한민국의 헌법은 그 시작을 이제 다 그렇게 하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이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그 독특한 권리가 있다, 인권이 있다. 이런 내용이 보장된 다음에 자유민으로서 인권을 가진 한 명 한 명의 이 존재들이 이 사회 속에서 살아나아갈 때 발생하게 되는 이런저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런 경우엔 이렇게 대처를 하고 저런 경우엔 저렇게 대처를 해야 한다라고 어떤 이제 법체계가 그렇게 이루어져 있죠. 사실 이 신명기는 그런 면에서 이스라엘 사회의 어떤 그 나아갈 방향들 또 이스라엘 사회가 폭력으로 그 망가지지 않도록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법적인 어떤 그 효력들 법적인 어떤 그 내용들 표현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습니다. 만약 이런 법들이 없었다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학자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폭력을 계속 폭력으로밖에 되갚을 수 없는 인류의 비극이 끊기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폭력을 감추기 위해서 희생양, 그러니까 또 다른 폭력에 해당하는 폭력의 희생의 어떤 대상에 해당하는 어떤 그 다른 대상들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 사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그 폭력적인 어떤 그 에너지의 분출을 그리로 이렇게 빼는 그런 행위가 사실 모든 문명권 속에 다 있다라고 하는 게 그 사람의 주장인데 만약 하나님의 이런 율법 그리고 이제 장차서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없었다면 인류에게는 폭력을 해결할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은 이제 말년에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하죠. 원래는 이제 그냥 유명한 학자였는데 원래 유명한 학자가 신앙이 없다, 신앙 갖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기독교가 아니면 인류에게 해답이 없다, 이제 이런 마음을 이제 그 학자가 이제 가지게 된 것이죠. 이 신명기서에 보면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너네 다른 민족이 하는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아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자식들을 이렇게 우상에게 갖다 바치는 일 절대 하지 말아라. 그 우상 숭배라는 게 그러니까 뭘까요? 자신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어떤 방법도 동원하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 어떤 방법도에는 모두 포함이 되는 겁니까? 폭력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너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너희는 내내 애굽에서 바로의 폭력에 의해, 애굽 사람들의 폭력에 의해 너희의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너희의 생명이, 너희의 아들들의 생명이 정말 뭐 무슨 동물만도 못하게 취급받으면서 그 살해당하는 그 영아 살해를 경험한 그 민족이죠, 이스라엘이. 너희는 그렇게 폭력 속에서 너희는 살았었고 이 세상의 원리는 폭력으로 지배하는 것이 이 세상의 힘의 논리지만 내가 만드는 나라, 내 언약 백성들은 그런 논리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씀 뒤에 우리 지난주에 최충만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들었듯이 선지자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신다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폭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의 삶의 중요한 규준,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본문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신명기가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이 될 수 있다라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명기 1장부터 4장까지가 하나의 묶음을 형성해요. 그런데 1장부터 4장까지의 마지막 강조가 뭐냐면 요단강 동편에 도피성을 세우라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요단강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동편 쪽은 이제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속해 있던 지역이고 본격적인 가나안 땅은 요단강 서편입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 서편에 너희가 이러이러한 곳에 도피성을 지어라라고 주님이 명령을 하시는데 이 도피성 제도야말로 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율법의 정신이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제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인간사에서 비극적인 일, 원치 않는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감안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 도피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들, 뭐 소위 뭐 법적인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어떤 그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의 생명을 다치게 했어요. 아니, 생명을 아사가게 했어요. 죽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니까 나도 그냥 그대로 죽어야 될까요? 그거 너무 좀 억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4절 한번 다시 보실까요?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자, 도피성으로 살인자가 갈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다.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그런데 어떤 일이 있겠는가?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굉장히 구체적인 예가 있죠. 그래서 좀 약간 좀 재밌기도 하고 약간 유치한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수준에 맞춰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인 예를 주시는 거예요. 꼭 벌목할 때 실수로 죽은 사람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경우가 있겠죠. 나귀를 같이 타고 가다가 내가 나귀의 고삐를 확 이렇게 쥐었는데 갑자기 나귀가 뛰면서 거기 타고 있던 사람이 떨어져서 죽을 수도 있는 것이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저런 사고가 일어나듯이 이스라엘의 정황도 이 당시도 크게 다를 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에게 책임을 어떻게 물어야 되는가 사실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실 우리 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함께 같이 공동체로 모여있고 서로 좋을 땐 참 좋아요. 그런데 내가 상대에게 고의적으로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데 사고가 일어나듯이 어떤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 혹은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붉히는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주님이 그 경우를 감안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피성으로 피해 있으라고 해라. 왜 그러냐? 6절.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않은데 만약에 그 사람이 도피성 같은 데 피해서 그의 생명을 보전받지 못하면 누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할까요? 죽은 사람, 그렇죠? 죽은 사람의 가족이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그 가족이 너 왜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왜? 아, 나 실수였어. 벌목하다가 잘못해서 도끼가 날아가가지고 그 사람 머리에 이렇게 찍혀가지고 죽은 거야. 난 정말 그럴 의도가 없었어. 웃기지 마. 너 네가 아무리 실수였다 그러지만 우리는 가장을 잃었어. 이 분노와 이 슬픔을 너의 생명으로 취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찔러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처음 애초에 그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 사람에게는 가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사람에게도 가족이 있겠죠. 그럼 그 사람의 가족이 너 왜 우리 가족을 죽였어? 하면서 이 피해 보복이 계속될 겁니다. 그렇게 피해 보복이 계속 이루어지는 사회는 어떤 사회가 될까요? 살만한 사회일까요? 아니죠. 폭력이 폭력을 낳고 폭력이 폭력을 낳는,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 일어나는 종족살인이 일어나는 아마 그런 사회이지 않을까요? 그런 사회를 결코 살기 좋은 사회, 안전한 사회, 내 자녀를 키우고 싶은 사회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옛날에 그 사사키 아타루라고 하는 그 일본의 그 젊은 사상가가 혁명에 관해서 이렇게 논하면서, 우리가 보통 이제 좋은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의 질서를 이렇게 타파하고 기존의 권력을 잡은 자들을 몰아내고 새롭게 어떤 질서를 재편하는 일을 우리가 혁명이라고 하는데, 혁명의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논했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참된 혁명은 그 혁명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키우고 싶을 만한 사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그 혁명을 위한 어떤 운동의 정당성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죠. 너희가 그 가나안에 가서 나라를 세우느냐? 나라를 세우는 과정에서 어떤 폭력이 동원이 안 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기존에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이민족을 몰아내기 위한 폭력을 어쩔 수 없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너희가 사는 나라에 있어서는 정말 너희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이웃들, 너의 가문뿐만 아니라 너희의 지파, 너희 지파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열두 지파 모든 이스라엘이, 그리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그리고 노예들도 심지어 가축들도 너희가 사는 세계에서는 살만한 세계여야 된다. 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이니까, 다스리는 세계니까. 이 비전이 지금 이렇게 신명기의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실제로 살인을 저질렀는데 도피성으로 피해버리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그 살인죄를 면하기 위해서,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자, 우리 참고 구절 1번입니다. 여러분 아마 온라인 주보에 참고 구절 첫 번째 보시면 신명기 19장 8절에서 13절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세대에 새 성읍을 더하여, 그러니까 도피성을 총 6개 지으라 라고 하는 거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 도피성의 위치를 이렇게 잡아보면, 위치를 이렇게 특정해보면 이스라엘 전역에서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한 어느 지역에서든 한 이틀 만에 갈 수 있는 거리에 도피성이 있었다라고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일종의 도피처, 빠져나갈 어떤 구멍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마련을 해놓는 거죠. 근데 11절 보세요.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이거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니죠.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 계획범죄죠. 마음속에 내가 고의로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어 라고 해서 죽였다면, 12절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내가 있는 사회, 내가 다스린 사회에서는 공의와 정의가 가득해야 한다라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것은 단지 어떤 엄격하게 이 법을 꼭 지켜야 된다가 중요한 목적이 아니에요. 이 법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누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요? 그 안에서 사는 사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그런 의미로 14절을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참고 구절 두 번째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 때에 가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면 지파에 따라서 땅을 나눠 가지라고 하세요. 그리고 지파 안에는 이제 많은 가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 가문에 따라서 땅을 분배받는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뭐 이런저런 공산품들이 있고 또 금융 경제가 있고 해서 이 경제의 어떤 양식이 굉장히 다양합니다만, 이 고대 사회에서는 이 경제, 뭐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경제의 가장 근간이고 전부인 것은 뭐냐면 바로 밭, 땅을 기반으로 한 어떻게 보면 경제 활동이 경제 활동의 대부분이었어요. 그러니까 땅이 없다라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경제 활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조상에게 물려받은 땅이 내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 땅이 여기서 이렇게 경계편에 있는데, 최충만 목사님이 저보다 키도 크시고 싸움도 잘하실 것 같아요. 예, 주짓수를 늘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그래서 웬만하면 덤비지 않으려고 하는데, 최충만 목사님이 저보다 힘도 세고 싸움도 잘하니까 제 땅을 뺏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뺏어봤다고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한번 사고 실험을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이제 제 아들이 이제 힘을 키우겠죠. 저 어디 가서 이제 막 또 권투도 배우고 해서 제 아들이 이렇게 장성했을 때, 스무 살쯤 됐을 때, 최충만 목사님께 보복을 하겠죠. 그러면 또 최충만 목사님의 아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또 유리가 또 보복을 하고. 역시 또 마찬가지로 피가 피를 부르는, 탈취는 탈취를 부르고, 탈취는 폭력을 부르고, 폭력은 폭력을 부르는. 그래서 그 사회 전체가 혼란의 어떤 그 도가니 속에 융해져버리는 그런 사회가 될 거예요. 그리고 되게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사사기를 읽어보시던가 열왕기서를 읽어보시면 이런 율법의 정신이 제대로 구현됐었던 적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본성 자체는 힘으로 그리고 폭력으로 내가 가진 것을 더 늘리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주님께서 이 기준으로 딱 박아 놓으시는 거예요. 자, 너 상대방의 땅을 넘어가지 마라. 네가 아무리 재산이 많다 그래도, 네가 아무리 군사력이 있다 그래도, 네가 아무리 힘이 세다 그래도 상대방의 영역을 넘어가는 일은 누가 금한다? 왕 정도가 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러니까 그 철저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속에서 살 때에 이스라엘은 그 전체로 그 평화를 누리면서 샬롬 가운데 그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15절부터 또 한번 보실까요? 우리 참고 구절의 세 번째인데요. 신명기 19장 15절에서 21절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물론 함무라미 법전에도 이제 이런 얘기가 이렇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이러한 고대의 팔레스타인 지역, 서아시아 지역에 그리고 북부 아프리카 지역에서 통용되었던 법률 체계들이 이 신명기 안으로 들어옴으로, 하나님의 율법 안으로 들어와서 그들의 현실 속에서 그들을 위한 법으로 적용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이제 많은 이제 그 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이 제대로 작동이 되려면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전제가 뭐냐면 자유가 전제랍니다. 자유. 그러니까 법을 지키려면, 법을 지킬 수 있으려면 그 사회 구성원들이 다 자유민이어야 가능합니다. 왜냐? 자유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그 사람에게 귀속되는 그런 존재를 자유민이라고 이야기해요. 노예는 자기 행위에 대한 그런 어떤 책임과 그 결과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귀속되는 게 아니라 그 노예를 소유하고 있는 주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행위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존재가 바로 자유민이에요. 그래서 이런 법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리고 법의 질서, 그리고 법의 질서를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문제에 관해서 논할 때 우리가 꼭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하는 개념이 바로 자유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는 요구가 과하다는 생각이 드시나요? 왜 이렇게 많은 걸 요구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기회가 되시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한번 보십시오. 나도 몰랐는데 나에게 요구하는 게 이렇게 많구나.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게 굉장히 상세하게 표현되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이런 법이 주어지는 이유는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이 죄의 노예가 아니라,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그들은 이제 자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러한 명령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전에도 한번 인용해 드렸습니다만, 그 존 스튜어트 밀이라고 하는 유명한 공리주의 사상가가 영국에 그 자유론이라는 책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요. 자유의 문제가 참 중요하고 모든 인간이 다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문제가 하나 있다. 실력이 없는 자, 그 자유를 올바로 행할 수 있는 어떤 성품 그리고 어떤 덕이 갖춰지지 않은 자에게 자유가 주어지는 것은 재앙에 가깝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가 제대로 행사되려면 단지 법적으로 너는 자유민이야라고 하는 선언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자유민이다라고 하는 스스로의 자기 정체성과 그리고 그 자유민으로서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실력을 갖추어야만 그 자유가 그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처원도 마찬가지죠. 신앙의 처원도 마찬가지죠. 사실 저희 교회는 그 굉장히 그 여러분들의 그 성도분들의 자유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강요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강요하지 않는 분위기가 무관심이나 내버려 두거나 아니면 마음껏 방종해도 된다는 메시지로 오해될까 봐 사실 두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 감수하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갖추게 되는 실력, 그래서 스스로 무언가를 선택하게 되는 그 일이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스라엘의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떠올려보세요. 홍해를 건넜을 때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래서 기쁨으로 찬양하고 경배하고, 야, 만나가 막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고, 그런데 그 환희와 기쁨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지나간 것처럼 짧게 묘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내 닥치는 시련은 40년 내내 하나님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그 요구를 감당하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벌어지고자 하는 그들의 욕망과 그들을 붙잡으시는 하나님과의 일종의 시속게임이 40년 동안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자유이민으로 선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들이 그런 자유의 실력을 갖추지 못한 채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을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애초에 원래 가나안에 살았던 그런 이방인들과 똑같이 폭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폭력이 전부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버리고 말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40년간의 시간들을 통해서 그들을 굉장히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고 계시는 거죠. 존 스튜어트 밀의 사상을 이어가면서 또 이제 최근에 마이클 샌델 같은 분의 이제 사상에도 중요한 영향을 준 20세기 초반에 이제 하버드대학의 법학과 교수였던 존 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그분의 자유론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불평등은 자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문제가 불평등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모두에게 골고루 그 사회가 누리는 가치와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불평등이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불평등이 허용될 수 있는 조건이 있다면 유일한 조건이 뭐냐? 그 사회의 가장 약자가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불평등이 허용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한 얘기죠. 굉장한 얘기죠. 결국 그 얘기는 뭐냐면 자유를 행사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관용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행사하는 사람이 웬만큼 내가 부유해, 내가 정서적으로 부유하고, 아, 내가 괜찮아,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가진 게 많아 라고 하는 넉넉함이 없으면 그 자유는 행사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팍팍하죠? 왜 우리 이방인에 대해서 자꾸 우리가 이렇게 배타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자꾸 사실 그거 되게 바보 같은 짓이에요.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시기심을 느끼는 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또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또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성별이 다르다고 나와 다른 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에게 해당되는 어떤 혜택이나 돌봄 때문에 내가 피해를 본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은 사실 굉장히 가난한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제가 한 3, 4학년 때쯤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학교에서 뭐 빵을 나눠줬나 햄버거를 나눠줬나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 이제 하나씩 받아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었는데, 옆에 있던 제 친구가 제 빵을 이렇게 뺏어갔습니다. 저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친구의 입에 있는 거를 이렇게 끄집어냈겠죠? 아니요, 그냥, 그래, 너 먹어라. 이러고 집에 왔어요. 제가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아, 윤철규 목사는 어렸을 때부터 이미 굉장히 자비롭고, 아주 뭐 그냥 은혜롭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태어났을 때 뒤에 후광이 있었더라 뭐 이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마 다른 거를 뺏어갔으면 아마 길을 쓰고 가서 뺏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햄버거 사업을 하고 계셨어요.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마야 햄버거. 그 집에 늘 햄버거 패티와 햄버거 빵과 햄버거 속이 늘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별로 너 햄버거 먹고 싶으면 먹어라, 나는 상관없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넉넉하게 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언제 상대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래서 폭력을 폭력으로 갚지 않고 넉넉함으로 갚아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부자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의 이 언어 속에서는 이 부자라는 개념, 넉넉하다라는 개념이 지극히 시장 경제적인 자본주의적인 그 물신주의적인 언어만으로 지금 규정되고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마치 우리의 의식 속에 이렇게 홈이 하나 이렇게 파져 있는 것과 이렇게 비슷한데, 평소엔 괜찮아요. 그런데 땅에 이렇게 홈이 파져 있으면, 예를 들어 요 가운데로 이렇게 홈이 파져 있다고 합시다. 비가 내리면 그 홈 속으로 이렇게 강물이 이렇게 돼서 흘러가겠죠. 마치 우리의 의식 속에는 그런 홈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거를 조금 다른 말로 저는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덕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밑에 도덕이 작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도덕은 그 자체로 강조되면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때 내내 보았고 공산주의 정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잘 보았습니다. 공산주의 사회는 굉장히 도덕을 강조하는 사회예요. 그런데 그 도덕으로 사람을 잡는 사회인 거죠. 그리고 그 도덕이, 건강한 도덕이 형성되려면 그 도덕을 뒷받침하고 있는 문화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홈이 잘 나 있어야 돼요. 두루두루두루 퍼지게. 그런데 한 방향에 홈만 파져 있으면 이 비가 내릴 때 그쪽으로만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풍족하게 이 논 곳곳에, 밭 곳곳에 물을 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이 무의식 속에 우리의 내면에 새겨진 이 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누군가를 죽여야만 내가 살 수 있어라고 하는 무한 경쟁의 가치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거는 결국으로 다 돈으로 환원되는 거야. 한 사람의 가치는 그가 받는 연봉으로 환원되는 거야. 어떤 사람의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의 통장 잔고나 그 사람의 주식 보유량이 얼마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가 바뀌는 거야 라고 하는 식의 굉장히 천박한 물신주의, 자본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그 머릿속에, 우리의 내면 속에 이렇게 홈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죠. 그래서 평소엔 괜찮아요.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랬다가 욕망이라는 어떤 그 빗물이 내리면, 위기의 상황이라는 어떤 폭풍우가 내리면 그 홈을 따라서 물길이 막 그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못난 모습들이 그 사람의 어떤 삶의 모습 속에서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막 표현되거나 하는 것이죠. 그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떤 사회에 어떤 시대에 있냐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의 욕망은 선천적인 것이라기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 우리가 익숙한 문화, 우리가 살고 있는 어떤 지역, 그런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사실은 우리는 무언가를 욕망하기 마련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좋은 것을 욕망하기 위해서는 어떤 한 사회 구성원들에 속한 사람들이 좋은 가치를 욕망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좋은 문화적인 홈이 패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좋은 홈은 바로 이러한 신앙적 가치 위에서 세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성경의 역사가 바로 우리 온 인류에게 증언하는 바입니다.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세대는 한 개인이 내가 복음을 들었어,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어, 그래서 내가 병이 나았고 어려운 일을 내가 극복할 수 있게 되었고 어려운 일을 내가 이제 도전할 수 있게 되었고 이전에 내가 가질 수 없었던 어떤 성취를 내가 할 수 있게 되었어, 가질 수 있게 되었어 와 같은 수준을 넘어서야 돼요. 여러분들의 부모님 세대까지만 해도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거 중요해요. 그 단계가 지나가야 돼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 중에 이제 외국 사람 만났을 때 쫄리는 분 없잖아요. 아, 표현이.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일단 영어를 잘하시고 못하시고를 떠나서 외국 사람 만나면 일단 쫄았어요. 그쵸? 키도 크고. 근데 지금은 뭐 우리도 웬만큼 크잖아요. 그쵸? 아, 제가 우리를 감히 포함시켜서 죄송합니다. 정 목사님. 그래도 누군가 뭐 외국 사람 만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두렵거나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실력이 차오른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빨리 더 선진국을 따라잡아야 돼. 우리는 지금 내가 지금 잘 먹고 잘 살지 않으면 당장 굶어 죽을지도 몰라 라고 하는 그 가난한 수준을 넘어서 이제 무언가를 확보하고 무언가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위에 우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라는 게 뭘까요?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것은 바로 조금 어려운 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감당해야 되는 우리 시대의 사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이런 표현을 좀 제가 사용하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이제 신앙인으로서 이 세계에 대한, 이 인류에 대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앞에서 보편적인 가치를 구현하는 복된 자리에 지금 나와 있어요. 보편적 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시대를 떠나서, 지역을 떠나서, 한 개인의 특수한 상황을 떠나서 추구해야 하는 그런 가치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신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신, 저런 상황에서는 저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 상황에서는 이신으로 표상되고 있는 가치가 중요하고 저 상황에서는 저신으로 표상되고 있는 저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상대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유일신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참신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고 믿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모든 인류는 추구해야 되는 공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일종의 간접적인 선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보여줘야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쳐주고 다른 사람들의 눈총을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나만 잘 살면 돼, 우리만 잘 살면 돼, 우리끼리만 우리가 행복하면 돼,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창조의 때에 의도하셨던 그 인간성의 보편적인 가치들이 어떻게 우리의 세대에, 우리의 삶 속에서 부분적으로나마 실현되고 성취될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도 존속살인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눈살을 찌푸리고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철저한 극단적인 진화론자들도 종족살인이 일어났고 그리고 어떤 연쇄살인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거는 인륜에 어긋나는 일이다, 때로는 천륜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마음 안에 심어두신 인간이라면 응당 이러해야 한다라고 하는 보편적 가치들이 신앙이 있건 없건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 창조주와 만나, 원제작자와 만나, 원래 이 인간 프로젝트를 기획하셨던 그 기획자와 만나, 죄로 어그러지고 인간이 망쳐놓았던 그 프로젝트를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 사회를, 이 시대를, 이 인류 공동체를 어떻게 하나님이 원래 창조회 때 의도하셨던 그 빛나는 그 창조의 그 숨결, 창조의 그 대기가 흘러넘쳤던 그 영광스러운 그 시절로 다시 복원할 수 있을 것인가?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 길로 가자라고 우리를 지금 부르고 계신 것이에요. 그러니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나 혼자 예수 믿고 나 혼자 천국 간다 이런 정도의 개념 훨씬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조건 속에서 취직이 되지 않고 막막하고 그리고 복잡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다 겪고 있는 거잖아요. 코로나 예수 믿는다고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한 이런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 이 전 세계 혼란스러움 예수 믿는다고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이 복잡한 슬픔의 바다로 가득한 이 세계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창조주의 빛이 비춰진 인생이 얼마나 놀랍고 존귀한 삶을 살 수 있는가, 그거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는 우리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모든 명령의 핵심에 이 명령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참고 구절 네 번째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인데요.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가 비록 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문지방에 그리고 우리의 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써서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신비에 우리의 마음판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 사랑을 받는 자, 그분을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 속에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복되고 명예롭고 훌륭한 모습을 조금씩 조금씩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 말씀을 들어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실천이 우리가 지니는 가치관에 근거하여 있고 우리의 가치관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이 옳고 어떤 일이 그르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기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여기 모인 주의 청년들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한껏 부어 주옵소서. 이들이 얼마나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의 풍족함으로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사랑을 배불리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보내신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한껏 받은 자로서의 넉넉함과 부유함을 이들의 이웃에게, 이들의 주변에 한껏 드러낼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